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가나안을 취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가나안을 취하는가. 중국의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 회사인 이 화웨이는 뭐 들어보셨죠?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삼성이나 애플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니까 잘 모르지만 이 화웨이는요, 이 삼성과 애플에 이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5G 같은 통신 장비 업계에서는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이 3%인가 몇 프로 안 돼요.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통신기기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 통신 장비 업계에서는 이 화웨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1위예요. 세계 최대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 화웨이 장비를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원화했어요. 전 세계에서 약 한 30%는 거의 이 회사 장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화웨이를 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 거래를 금지해 오고 있어요. 이게 화웨이 거 쓰지 마라. 이게 아예 그냥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인데,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이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그 여러분 컴퓨터 네트워크 그 시스템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에다가 스파이웨어 있죠. 스파이웨어.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스파이웨어 같은 거를 심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이게 화웨이 장비를 쓰니까 그 네트워크에 아예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이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정보를 지금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 쪽뿐만 아니라 국방 쪽, 이 군사 보안에 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서 이 각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2012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거든요. 중국 인민해방군,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군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거죠. 받아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또 미국의 무역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 무역의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더 이제 크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12월이죠. 12월에 미국 측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캐나다에 있었던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만조우라는 이 부회장을요, 부회장이에요. 아버지 뒤에 밑에 부회장인데, 이 부회장을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해버려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폴란드에서 일하던 화웨이 현지 간부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이후로 지금 화웨이 이 통신 장비 사용을 국가적으로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쓰지 마라. 화웨이 걸 아예 쓰지 마라. 그래서 점점 이 화웨이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화웨이의 첩보 활동 의혹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서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기업체에 첩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올 때 그걸 거절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이걸 조사해라, 이거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2016년에 미국의 그 FBI는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한 사람을 잡았어요. 총격 테러 사건, 총격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 용의자의 아이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 애플 쪽에 그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이걸 좀 풀어줘라. 이걸 좀 우리가 할 게 핸드폰 뺏고 이걸 좀 풀어줘라 했는데 애플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거절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풀어줄 수 없다. FBI가 요청하는데, 미국의 FBI가 요청하는데, 근데 이 애플에서는 우리는 풀어줄 수 없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대조되죠. 그냥 중국에서는 그냥 다 빼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냥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미국 FBI에도 애플을 건들 수 없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것이 단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겨루기에 의해서 화웨이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화웨이가 그 부분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날이 갈수록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점점 화웨이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뭐 미국 쪽, 북미 쪽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유럽 쪽도 거의 대부분이 화웨이에 지금 등 돌리고 있고, 오세아니아 쪽도 지금 등 돌리고 있고,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화웨이 쪽 통신함에 더 이상 쓰지 마라. 다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세계 1위의 통신 장비 회사는 사면 초과의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뉴스입니다. 자,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크게 성공한 거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해요.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그 빠른 성공이요 오래가지 못해요. 정도를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부 땅에서 잘 정착하고 우리 학생들도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길 바라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부 땅에 잘 되길 바라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먼저 바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잘 돼봐요.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더 못 섬길까요? 더 못 섬길 게 100% 200%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마음으로 시작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부 땅에서 이거 축복의 가나안이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이 세부 땅이 나에게 축복의 땅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새해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 평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동안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 700년 전에 언약하셨던, 자, 지금부터 이 성경 본문부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셨던 그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7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7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700년 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별과 같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이는 늙었는데, 나이는 들을 만큼 들었는데,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대로 이제 여러분 7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는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번성함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이루어서 이제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3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 20세 이상된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청년 세대가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리핀도 거의 50%는 젊은 세대예요. 50%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50%는 젊은 세대. 엄청나요. 이 젊은 세대가 뭐 20대, 그 10대 이런 세대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아기가 둘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적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4명, 6명, 8명 이렇게 나니까 왜 이렇게 적냐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비밀스러운 어떤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가려면 강한 무기를 많이 준비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겨우 살아서 숨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저지르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다른 말씀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꼭 뭔가를 덧붙여요. 하나를 덧붙여요. 이 몰몬교, 여기 이 세부에 몰몬교가 많잖아요. 몰몬교에게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몰몬경.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신세계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걸 하나 또 덧붙입니다. 하나씩 꼭 덧붙여요. 그런데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또는 교묘하게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사실은 그거면 좋게요. 성경 속에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특히 계시록, 뭐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서. 예언서라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건 잘 안 풀어주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풀어주는 게 맞아. 이걸 믿어. 이러면서 막 그래서 뭐 시한부종말론 이런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 여러분 구원 뭘로 받아요? 정민혜 집사님, 구원 뭘로 받아요? 어?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돈? 외모? 능력? 뭘로 받아요? 여긴 답이 없죠.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지금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얘기했어? 누가 먼저 얘기했어? 왜? 믿음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 구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모르는 것 있지만 여러분 그걸 억지로 풀거나 그것에 덧붙이는 어떤 또 다른 경전 같은 것을 더하는 것은 자칫 큰 오류로 빠질 수 있는, 오류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말씀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감하는 것은 단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은 줄을 치고 복에 가는 말씀은 막 줄을 치고 아멘으로 받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든지 또 경계를 하신다든지 회개하라는 것이라든지 너 결단을 해야 하거나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은 슬쩍 뒤로 밀어놓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로 슬쩍 밀어놔요. 나중에 복부터 받고 복에 가는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거는 그냥 내가 탁탁탁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내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이게 가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빼는 거예요. 이게 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물이 포도주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발 씻고 손 씻는 물이 있어요. 정결을 위해서 외출했다 들어오는 사람들 당시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고 손이고 먼지가 많이 묻었잖아요. 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어요. 저도 여기 세부 여기 이렇게 외출 잠깐 갔다가 뭐 특별히 뭐 지저분한 걸 만지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근데 그냥 위생상으로 들어오면 꼭 손을 씻거든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씻으면 구정물이 나와요. 나는 들어온 거 만진 적도 없는데 구정물이 나와요. 이게 외부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손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유대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면 우리 죄가 몸에 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항상 그게 위생적인 것에도 도움되지만 또 종교적인 이유로라도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그린 대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물이에요. 구정물이 될 수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하다 보면 물도 더러워지고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뭘 알아요? 물이 포도주 될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득 담으려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근데 어떤 하인이 아 이거 뭐하러 또 담냐고. 이미 손님들 다 들어갔다고. 손님들 다 들어가서 이 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연회당에 갖다 줘라 이러잖아요. 어? 손발 다 씻었어요. 손발 다 씻고 파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회장에 왜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게 부담이 된다고 그 말씀을 가감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죄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죠. 가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순종하고 감정이 좀 힘들 때는 불순종하고 내 감정도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상황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기준에 맞춰 했다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준이 됐다가 그 순간에 이익을 보는 듯하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 차 뭔지 아세요? 폭스바겐의 골프라는 차예요. 한국에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이 많이 타요. 대구에 강남도 이거 타고 다녀요? 대구에도 강남이 있다며. 대구에도 있잖아요. 대구 강남. 대구 강남 아줌마들은 어떤 차 타요? 몰라요? 강북에서 오셨구나. 대구에 강남. 모르겠는데 한국이 서울이나 이쪽 그 수도권에는 저 아줌마들이 저거 많이 타고 다녀요. 엄청 자랑해요. 자랑스럽게 하고 타고 다녀요. 근데 저 차가 뭐 세계적인 회사죠. 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폭스바겐 아우디도 이제 포함되고 뭐 거기 뭐 벤틀리나 뭐 몇 가지 또 더 들어가는데 세계 최대의 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이 2015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이 회사가 그 설치해가지고요 유해가스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배출량을 검사할 때만 살짝 바뀌도록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당국을 속이고 소비자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차가 예, 시동 걸고 꽝 부응하고 가잖아요. 그럼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40배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속인 거예요. 그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걸 속인 거예요. 엄청난 죄죠, 사실은. 나쁜 짓이죠. 이 엄청난 회사가 바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제조한 48만, 북미에서만요, 48만 2천 대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4,200대도 아니고 4만 2천 대도 아니고 48만 2천 대를 싹 모아다가 다 리콜해라, 다 리콜해라, 다 공장으로 다 뒤집어 보내서 그거 싹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콜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최대 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조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전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나 아우디, BMW 같은 세계적인 이 자동차 왕국 독일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독일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거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고요. 세계 최고의 이 자동차 그룹인 이 폭스바겐 브랜드와 신용에도 큰 손상을 입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된 기준에 맞춰버렸어요. 잘못된 기준에 맞춘 거예요. 거기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잘못된 장치를 설치하고 조작했잖아요. 그 바르지 않은 기준에 맞춰서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차를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차들을 다 리콜하고 다 벌금을 물어야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게 엄청난 된소리가 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승리하려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아직 좀 마음이 부담스럽다고 가감하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 구정물 떠서 연회자에게 갖다 줘라. 요한복음 2장에 그 구정물 떠서 갖다 줘라. 아, 이걸 왜 갖다 주는 거라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예수님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구정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이에요.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이 되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죠.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예, 주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모두 멸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이 있었던 이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던 이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지금 4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놓지 못해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매일 일어나자 눈을 감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고 마음이 답답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돈과 권력이 또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라. 이것이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큰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나라로 불린 거예요. 아니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무슨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아니지. 큰 나라 아닌데 큰 나라로 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퍼져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을 시작됐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 이스라엘 자체가 복음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뭐 물론 이 가톨릭 인구까지 포함한 인구지만 25억 명에 이릅니다. 세계 인구가 약 76억 명인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약 30%는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어요. 또는 믿고 있어요. 그게 30%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타공이 세계 최강대국,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뭐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인구가 여러분 물론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에 약 3억 명 정도가 있어요. 크리스천 인구가. 뭐 그 중에 진짜 기독교인은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뭐 물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세계 최대의 기독교 나라는 맞아요. 뭐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기독교 나라인 건 맞아요. 약 83%는 기독교 신앙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교 통계에 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요 2030년 지금도 약 1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억 명 정도 되는데 2030년 지금부터 11년 12년 남았어요. 2030년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미국을 추월할 거라 그래요. 그때는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공산화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그냥 확 퍼져가지고 그 중국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할지 그건 또 몰라요. 막 중국이 또 옛날에 러시아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이제 다 이게 나눠졌잖아요. 연방으로 다 러시아 나눠져 크리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나눠지듯이 중국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망하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203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6절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라가.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조금 더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어. 우리 게 어려웠어.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했대요? 이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2년, 73년에 익스플로러 여의도의 광장에서 집회했었던 영상을 잠깐 봤어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그 여의도 광장의 건물,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외에는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국회의사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파업을 판이에요.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걸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거든요. 빌리 그레이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기독교가 폭발을 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시기부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 우연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은 중국이 맨날 카피나 하고 저러고 있지만 어느 날 중국이요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공산 정권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권인데,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공산주의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추세라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030년에 3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저러고 있잖아요. 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파워 게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파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의 힘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중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중국에 있는 교회를요, 가정교회라 그래요. 정식적으로 교회를 못 세워요. 언제든지 그냥 공산당이 문 닫아 그러면 문 닫고 목사님 다 쫓겨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을 함부로 못할 날이 올 수 있어요. 아, 지금도 함부로 못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하기는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정말 또 독립할 나라들은 다 독립해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이미 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내용 나눴습니다. 누가 가나안을 취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에게 신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목표들이 신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가 여러분에게 신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여러분, 기준을 다른 거에 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잘못 잡았다가 망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망해요. 나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기준 잡지 마세요.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른 환경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지금 내 감정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신가난을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능력인 거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